병원에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80일이나 100일 정도 되면은 이 뒤집어 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잘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애도 막 끙끙거리고 옆에서 엄마가 응원을 합니다. 우리 아기 힘내세요, 힘. 근데 애가 뒤집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 아기가 뒤집는 데 실패했군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엄마가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며칠 지나면 뒤집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어린 아이의 생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분명히 뒤집기에 성공한 날이 있을 텐데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님도 돌아가셨지, 이모님도 돌아가셨지. 어느 날 보니까 너가 뒤집는데 성공하더라, 굉장히 기뻤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혼자 방에서 뒤집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애들 기분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애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 애에게. 예. 네가 뒤집는 것을 내가 못 봤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번 뒤집어라.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 놓으면 그 뒤집는 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 말 듣고 보니까 그것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애는 이제 그때부터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러면서 막 자랍니다. 청소년이 되면 폭탄같이 성장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가 되면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40대도 스톱입니다.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계속 크면은 안 됩니다. 스톱입니다. 그리고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노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또 밤에 잠이 안 온다. 아, 그리고 뭐 암이 온다든지 뭐 당뇨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이 오게 됩니다. 그게 제일 예쁘고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가는 때가 언젠가 하면 한 18부터 22살까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제일 똑똑해요. 보면 제일 똑똑하고 싱싱하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고물이에요. 저희 교회에 비닐하우스에 참외를 키우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아버지 꼭 동부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인데 인사를 시키기를 아버지는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꼭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들은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참 성실한 분이세요. 안 빠지고 그냥 낮에 예배 때마다 오시는 겁니다. 그럼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도 참외를 키우십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나 늙어서 참외를 못 키운대요. 이제는 참외를 못 키운다고. 그러더니 이 참외 할아버지가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참외를 못 먹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그 성실한 할아버지를 참 못 봐가지고 참 성실하신 할아버지인데 못 봤습니다. 근데 아니, 앞으로도 못 봅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의 아버지는 저 봉하에 사시는데 나이가 101살입니다. 근데 혼자서 걸어서 시장에 장에도 가시고 병원에도 갔다 오십니다. 그날 이제 장하고 병원이 겹친 거예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와가지고 내리시는데 지게차가 와가지고 치는 바람에 101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아까워요. 102살까지 살았으면 책을 102살까지 살아보니 이런 책을 하나 썼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돌아가셨어요. 70세는 지금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70 좀 조금 넘으셨는데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체격이 저보다 더 좋으세요. 교회도 절대로 안 빠집니다. 늘 저만 보면 저 건강을 걱정하시더니 먼저 돌아가셨어요. 또 한 집사님은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생전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건강하신 것인지 잘 참는 것인지 생전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시다가 얼마 며칠 전에 몸이 좀 안 좋다 이러면서 병원에 가자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주무시면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부인되는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은 아까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쁜 부인하고 한평생을 살았으니까 무슨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로를 많이 해주시가지고 사실은 아직 슬픈 줄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을 막 그 집에 막 부으셨어요. 그래서 슬픈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다가 청소년이 되면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청년이 되면 성장은 정지되고 장년이 되면 성장이 사실 조금 노화가 오는데 정년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50대 중반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가 오는데 여인들도 늙어가고 남자들도 늙어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다가 암이 올 수가 있고 중풍이 올 수가 있고 뭐 그냥 오래 사신다 하더라도 결국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일체 없습니다. 모세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다윗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제 공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잘 크다가 청소년 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청년 때부터 중지되었다가 50대 중반이 되면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전에는 잘 못 느끼다가 사실은 노화가 오고 있었는데 성장이 중단되면서 노화가 오고 있었는데 그걸 못 느끼다가 50대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인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아프냐? 허리부터 아픕니다. 허리부터. 허리 아픈 분 손들어라 이러면 막 헤아릴 수도 없어요. 얼마나 허리 아픈 분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머리가 빠집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 빠진 분이 없는데요. 그거 다 또 닦아리 쓴 겁니다. 얼굴에 물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암이 오고 암은 뭐 어디든지 옵니다. 폐에 오면 폐암이고 장에 오면 대장암이고 위에 오면 위암이고 뭐 어디든지 암은 옵니다. 그리고 노환으로 돌아가시면 급격하게 시체가 부패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뭐 좋은 데 가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뭐 좋은 데 갈지 나쁜 데 갈지 영혼이 있는지 그것도 인간들은 잘 몰라요. 최근에 수명이 얼마나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지요. 우리 교회의 어떤 교인의 어머니는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까워요. 두 살만 더 살면 100살인데 한 분은 96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살만 버티면 100살인데 지금은 50살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이라 그래요. 50살 청년입니다. 60이 이제 장년이고 70도 활동하고 80도 활동합니다. 약이 개발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약 안 먹으면 절대로 그렇게 활동 못합니다. 먹는 약이 한 주먹씩, 아침에 한 주먹, 저녁에 한 주먹, 약을 먹어야지 그래서 합니다. 근데 인간은 결국은 죽어요. 인간은 이 흙이라고 하는 아주 약한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부서지면 피가 나와서 죽습니다. 병이 들면 금이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래 두면 그냥 오래 두어서 낡아서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총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유능했는데, 그렇게 아는 것이 많았는데 죽으면 모든 것하고 이별입니다. 이 세상과 가족과 자기가 이룩한 업적과 모든 것과 이별하고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땅속에 들어가서 뭐 썩어서 없어져 버리니까요. 이번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원자폭탄 한 몇 개 터트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코로나를 그냥 백신 한 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누가 개발했다, 과학자 개발했다. 노벨상이 아니고 할배 노벨상을 줍니다. 할배 노벨상. 인간들이 너무 대단해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 치료제를 개발했다. 할배 노벨상을 줍니다. 인간이 처음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했을 때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달까지 확장이 되었다. 만약 어떤 과학자가 화성까지 가서 내렸다면 더 열광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이 화성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23층 고층 빌딩을 만든 기업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전 세계에 국적기를 보내었던 회장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최고의 전자회사로 만들었던 회장이 한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엄청 늙었더라고요. 근데 입학 연도를 따져보니 내 1년 후배라. 그 여비서 건드렸다가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서 총회장도 지나고 90대도 넘게 그래 활동하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너무 잘생기가지고 뭐 여자하고 연애하는 영화를 수백 편 찍었던 배우도 죽었습니다. 암으로. 그런 배우는 죽을 때도 잘생겼더라고요. 우리나라 젊었을 때 예뻤다고 그렇게 하는 여배우가 있으면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코가 낮아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치매가 와가지고 딸이 엄마 이러니까 네가 왜 내 딸이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번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썩어서 구더기 밥이 됩니다. 영혼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영혼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은 데 가라고, 좋은 데 가라고, 좋은 데 가라고. 어떤 데 가면 차비를 눈에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좋은 데 가라고. 어떤 데는 막, 치마로 막 팔라팔라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막 좋은 데 날아가라고 막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눈에 올려놓은 이 돈이 진짜 차비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딴 놈이 가져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이 못 푼 문제입니다.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는 이 사망에 갇힌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유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사망의 그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돌아다니다가 물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호텔을 짓고 거기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막 삽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마르고 있다면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 우주에서 물이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밖에. 지구밖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지구밖에는 물이 없습니다.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달에 가면. 달이나 화성에 가면 낮에는 막 180도, 밤 되면 막 영하 150도. 엄청이 일교차가 큽니다. 인간은 지구를 벗어나면 물도 못 구하고 공기도 못 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막에 물웅덩이 하나 찾아놓고 거기 막 아파트 120곳 3층 올려놓고 거기 뭐 아파트 막 짓고 말이죠. 그리고 오글오글거리면서 지잘났다고 말이지 권력 잡으려고 말이지 막 오글오글하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어떤 분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남극에 갔는데 펭귄 새끼들이 이제 알에서 나온 펭귄 새끼들이 바다에 들어가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걸어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서 바다로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데 앞에 큰 얼음벽이 있어가지고 60마리, 80마리가 이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분이나 이 자연공원에 가는 분의 규칙이 뭔가 하면 자연은 간섭하면 안 된다. 인간은 자연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사자가 뭘 잡아먹든지 이런데 건드리면 안 돼. 소리치도 안 돼. 잡아먹을 건 잡아먹어야 되고 미킬 건 미켜야 되고 죽을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만드는 분이 원칙을 깼어요. 그래서 얼음벽을 깨고 60마리, 80마리가 막 쫙 미끄러져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빛이 있어요. 전기로 지금 빛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만 지금 비치고 있지 미래를 비치지 못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물을 마시죠. 그런데 당장 목만 서늘하게 하는 그런 물만 마시고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했던 일을 또 합니다. 했던 일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 커피 마시고 그리고 신문 보고 아침에 일 안 합니다. 출근하고 나서 일 안 합니다.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 만나고 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밤부터 저녁 먹고부터 일 시작해요. 인간은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뭡니까?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헬기가 날아와서 빛을 쫙 비추면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구조대가 비추는 빛이 이 생명의 빛입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촛불이나 횃불이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바다에 막 바닷물이 굉장히 많죠. 그거 막 펴 마시면 되는가? 속이 타 죽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이 민물을 줘야 됩니다. 민물을. 민물을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을 쉬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입니까? 1300 얼마까지 올라갑니다. 1300 얼마까지. 아, 공기가 썩었어요. 물도 어떻습니까? 물도 막 공장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 그건 저 내려가가지고, 대구 공장에서 내려간 물이 부산에서는 식수로 쓰입니다. 대구에서 발식한 물이 부산에서는 식수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시궁창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암이 안 생기면 이상한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인간이 한 50살 넘었는데 암이 안 걸린다. 이상한 거예요. 썩은 물을 마시고 썩은 공기를 마시고 썩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데 암이 안 걸린다. 안 미친다. 우울증이 안 걸린다. 자살 충동 안 느낀다. 그거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아, 시궁창물을 마시고 100살까지 산다. 보통 인간 아닙니다. 보통 독한 인간 아닙니다. 책까지 쓰고 100살까지 살아보니. 100살까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외롭죠. 외롭죠. 친구들 다 죽어버리고, 부인 죽어버리고, 엄마까지 죽어버리고. 아들들 돈 잘 못 보니까 아버지가 밥값을 낸다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아보니까. 이 시궁창물을 먹는 인간들, 이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사는 인간들, 그 방독면 쓰고 다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곧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간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짓을 보니까 영원히 냄새나는 쓰레기다.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너 좀 내려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 생명의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라. 아들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어디에 캄캄한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캄캄한 데. 빛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는 빛은 없어요. 그냥 발밑만 비추는 빛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이 제일,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는 거 자꾸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고 염세주의에 빠지게 살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지금 아직 안 죽고 응? 구명 쫓겨 있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았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완전히 살려면 생명의 빛, 헬기에서 비추는 빛이, 구조대에서 비추는 빛이 비치어야 됩니다. 그래가 사닥다리 타고 내려와가지고 건져 올라가야 됩니다. 물이 굉장히 많죠. 바다에 다 짠물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빛을 비추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미래입니다. 말씀이 영생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비출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청을. 영생하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꼭 신청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 영생하느냐, 못하느냐, 이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다. 꼭 영생하는 이 신청서를 오늘 꼭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지금까지 풀지 못한 난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풀 수 없는 난문제입니다. 인간이 병원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고 맥박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보려고 심폐소생을 막 합니다. 그래도 호흡이 안 되면 막 전기충격을 주고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안 살아나면 죽은 겁니다. 죽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이 세상과 작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입니다. 자기가 해놓은 업적과 작별입니다. 저 푸른 하늘 미세먼지는 꽉 찼지만 하늘과 오염된 바다와 다 작별입니다. 영원히 작별이고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중국 어떤 왕은 독재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 빨리 죽을 줄 모르고 후계자 문제를 정리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왕자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가 막 서로 이제 왕이 되려고 싸웠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싸웠습니다. 이 시체 장례도 안 치르고. 한 달 동안 싸우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온 방에 천장부터 벽, 바닥 전부 구더기였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뛰어난 경영인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죽으면 빨리 화장하든지 땅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구더기. 시체 냄새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약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약점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속에서 정욕도 품지도 않고 분노도 품지 않고 남도 미워하지도 않고 욕도 하지도 않고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봤어요.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때가 되면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죽음은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입니다. 주사 잘못 맞아서 죽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다 죽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죄가 없는 사람 없지만은 딱 한 명 죽이면 죄는 멸망합니다. 저 사망은 깨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정말 죄 짓지 않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엄청난 괴물입니다. 여기에 뿔이 있고 꼬리에 침이 있고 막 사람을 밟아 죽이고 이빨로 찢어 죽이고 침으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사망은 늘 승리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스탈린도 죽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정말 형편없는 동네에서 사셨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거든요. 그 애들은 뭐 하는 말이 욕이고 도둑질이고, 예. 뭐 취미가 도둑질이고, 하는 말이 욕이고. 이 마귀는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도 이 애들에게 물들었을 것이다. 예수도 죄인일 것이다. 그 동네 크면서 욕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클 수 없다. 예수도 죄인일 것이다. 이 마귀의 약점이 뭔가 하면 성경을 알아요. 아는데 디디하게 알아요. 핵심을 몰라요. 핵심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형편없는 동네에서 컸으면 죄인일 거다. 지가 죄 안 짓고 어떻게 33살까지 살 수 있나. 그래서 잡아가지고 막 등드리에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우고 물은 한 모금도 안 주고 옆구리에는 막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네가 이 나사렛에서 형편없는 동네에서 컸으면 분명히 하나라도 죄진 게 있을 것이다. 3일 동안 샅샅이 다 털었습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그때 마귀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실수했다. 3일 동안 털어도 죄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영혼이 일어나면서 사망을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 머리 반쪽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긴 있는데 반이 날아가 버렸어. 그때 쇠몽둥이로 한 대 맞아가지고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산 채로 무덤을 막은 돌문을 천사가 발로 차버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덜 죽었다가 살아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죽은 줄 알고 관에 넣었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문 좀 열어달라고. 나 덜 죽었다고.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않을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잘 몰라봤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젊어지셨거든요. 너무 멋있어졌거든요. 너무 멋있고 너무 젊고 이러니까 이 예수님인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뭐 활력이 넘치고 있는데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뭐 활기가 넘치고 얼굴은 막 진짜 잘생겼고 젊고 훨씬 젊어졌고 훨씬 멋있어졌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문이 닫힌데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흉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손의 못자국과 두 팔에 두 다리에 두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어릴 때 놀다가 이마를 깨고 이 흉터 있는데 아 이거 부활했을 때 이 흉터 있으면 이거 큰일인데 이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정표로 흉터를 가지셨어요. 우리는 흉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남겨놓으시고 거기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오늘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자세히 설명하면 욕심으로 이 덤벼들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땅 투기하듯이 지금 뭐 어느 기업, 공기업 투기하듯이 가득도 같이 막 이렇게 투기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는 아주 좀 리얼하게 생생하게 소개하십니다. 어떤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는 매일 파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습니다. 죽은 뭐 장례식도 뭐 어마어마하게 했죠. 근데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온몸에서 구더기가 파고 나옵니다. 구더기가 파고 나옵니다. 이걸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찾는 자들은 많고 좁은 문으로는 찾는 자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 좁은 문을 우리식으로 비유하면 개구멍입니다. 개구멍. 개구멍 같은 거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막 꿇어 엎드려가지고 막 찔려가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면 낙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낙타를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줄이고 실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실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좋은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 우리 이 세상과 이별하고 아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은 슬프지만 죽음은 좋은 선물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염된 공기와 물과 사상과 말들과 다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이 세상 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 살이 썩는 겁니다. 뼈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뼈도 이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뼈와 살을 다 오염해야 돼. 이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요새 군인들은 보니까 뭐 총기 반납하고 제대할 때 헬멧 반납하고 이 수통 반납하고 뭐 이러던데 원래 이 제대할 때는 다 반납해야 됩니다. 민간인 복장으로 와야 돼. 민간인 복장으로. 우리는 죽으면서 살을 반납하고 뼈를 반납하고 뭐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계급장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감투 전부 다 반납당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잊게 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병들지도 않고 장애인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고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18세에서 22세 사이에 아주 예쁜 사람들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려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천재기 때문에 연습 안 해요. 뭐 누가 뭐 찬양하자 짠 하면 막 바로바로 음악이 나옵니다. 바로바로 바로보라 합창 뭐 피아노 바이올린 연습 안 해. 연습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성가대 연습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이 지옥 이 우주 맨 밑에 가면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걸 게헨나라고 불러요. 게헨나. 우리 말로는 지옥이라 번역하는데 이게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이 쓰레기에서 영원히 우주의 쓰레기를 태웁니다. 거기서 유황불 냄새를 맡으면서 뜨거운 불에 데여가면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한강 옆에 있는 그 쓰레기통처럼 그거는 뭐 냄새가 썩는 냄새고 먼지고 그 마포에 사는 사람들은 창문을 못 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시작하면 막 다 불러요. 전부 다 부르고 전부 다 연주하는데 천재네 천재. 천재. 피아노 천재. 이 세상에서 뭐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하고 뭐가 천재라고 하는데 그거는 천재가 아니에요. 그걸로 그거 하면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남녀사별이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조 할배도 한 18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고조 할배도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수 실가와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내 짐작으로는 이 우주 전체를, 지구 말고 우주 전체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하나씩 별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빛이 얼마나 빛이 나오는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이 얼마나 이게 강해지든지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뭐 더 이상 타락하고 말 것도 없어요. 요새는 보니까 엄마나 이런 사람들 애들을 자꾸 죽이더라고요. 애들을 자꾸 죽여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가 지금 막 핵정전하려고 지금 막 하는데 지금 핵무기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수천 개. 공기는 몽고에서부터 저 북경으로 해가지고 막 숨쉴 수 없을 정도로 이 나쁜 먼지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참 신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목사는 많지만은 참 설교를 하는 목사다운 목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 거래밖에 없습니다. 돈만 주면 돼요. 근데 왜 뭐 한다고 애 자꾸 낳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여성들이 잘하는 거예요. 애 안 낳고 버티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군대 갈 사람 없다. 그거 책임져야지. 세상은 교회를 욕하면서 없애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인끼리 욕을 하고 싸웁니다. 짐승의 등에 올라탄 음녀는 온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둑같이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나팔 소리 나면 동작 그만입니다. 나팔 소리 나면 믿는 것도 안 되고 자살도 안 되고 도망치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팔 소리 나면 이제 끝장입니다. 나팔 소리 나면.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가 막 생각나니까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서 내가 깔려 죽게 해라. 산들아 무너져서 내가 깔려 죽게 해라. 이런데 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오면 구름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이러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굉장히 오래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먹을 것도 많고 음악도 좋고 뭐 이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짜 좋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때 지겹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어린 양의 잔치 참 지겨워가 지옥 갈 걸 그랬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에게 그동안 세상에서 할 말 못했던 거 주님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 서로 알아볼까요? 너무 변해버렸는데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네,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까요? 압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세상에 살던 거 기억날까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꿈에 본 것처럼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꿈에. 그때 내 고등학교 때 한번 터졌지. 근데 막 분명하지는 않아요.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죽는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우울해하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있는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구조대가 비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니까 뭘 마십니까? 아, 소주를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막걸리를 그렇게 많이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배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개구멍으로. 뻣뻣하게 서가지고 막, 폼 잡으면서 그게 다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문입니다. 망하는 문. 개구멍을. 집집마다 개구멍을 만드시죠. 그냥. 그래, 그걸로 들락날락 거리게. 큰 문은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요새 막 개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그런 놈들 다 개지옥 보내야 돼. 부활을, 예수님은 부활의 백신이 되십니다. 우린 죽으면서 백신 맞습니다. 죽으면서 백신 맞아요.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 쓰레기도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자신의 죽음으로서 이루신 이 백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현재를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는 현재를 사시지 말고 빛이 있는 현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겟나 쓰레기장에서 불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늘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더 환한 빛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많은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다 마시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지 않았던 것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